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웬남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웬남의 국영기업소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자리에 윤성호 방송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웬남의 국유기업 개혁 전략을 이 구스월연이나 또 이 동유럽의 국유기업 개혁과 이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양측의 국유기업 개혁 성과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웬남의 국유기업 개혁. 뭐 여기는 뭐 중국식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구스월연이나 동유럽의 국유기업 개혁에 비해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국유기업 개혁은 이제 초기부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났고요. 성과를 내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웬남의 국유기업 개혁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했고요. 개혁 이후에는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웬남이 구소련이나 또 동유럽에 비해서 동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이 국유기업 개혁에 이제 성공적이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예.
무엇이라고 봅니까?
일단은 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웬남의 경제적 여건, 이것이 구소련이나 동유럽에 비해서 국유기업 개혁에 매우 유리했다. 이제 첫 번째는 뭐 여건이 좋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혁 전략, 이것이 구소련이나 동유럽에 비해서 더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 웬남의 경제 여건이 국유기업 개혁에 더 유리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예.
뭐 당시 웬남의 경제 여건이 이 구소련이나 동유럽 나라들과 뭐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 일단 국유기업 개혁의 이제 핵심이라는 것은 사실 첫 번째는 자주적인 경영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한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 이른바 이제 인센티브 제도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요, 일단 시장 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련이라든가 동유럽 같은 경우는 개혁 당시에 시장 경제가 제대로 무르익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는데 웬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구소련에 비해서 시장 경제 여건이 어느 정도는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뭐 이제 방금 뭐 이미 도입되어 있던 시장 경제가 국유기업 개혁에 영향을 이제 줬다고 했는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 겁니까?
예, 당시 중국이나 웬남에서는 이제 개혁을 시작할 때 계획 경제 부분 바깥, 이른바 시장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었고, 한번 활성화되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국유기업 개혁을 견인하는 영향을 주는데요. 이 견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개인 기업 또는 아까 비국유기업의 성과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물건을 만들고 또 많은 인민들에게 물건이 잘 팔려 나가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개혁이 안 돼 있는 국유기업의 물건은 잘 안 팔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유기업 간부들이라든가 일꾼들도 사기업처럼 개인기업처럼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이제 한편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유기업이 이제 경영 방식을 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개인 기업의 경영 방식을 가져다가 국유기업에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뭐 당시 옛남의 경우는요, 이 비국유 부문 이게 이제 빠르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구소련이나 동유럽에 비해서 국유기업 개혁에 더 유리했다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네네.
비국유 부문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이것은 그 중국이나 옛남의 산업 발전 수준이 구소련이나 동유럽에 비해서 훨씬 낮았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신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가 매우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동유럽은 워낙 국유 기업이 강력했고 규모도 커서 새로운 기업이 와서 뭔가를 할 만한 틈이 없었는데 중국이나 옛남은 그게 오히려 반대로 개혁에는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 옛남 같은 경우 정부가 이제 개혁을 기여할 때 초기에 국유기업 말고 지방기업소들의 자력갱생을 막 강조할 정도로 국유기업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어요. 이 때문에 지방별 독점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난립하기도 하고 이제 전국적인 독점기업은 비교적 적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단 시장경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국유기업들이 막 서로 경쟁도 하고요. 지방기업들 사이에 또 개인기업에서도 국유기업과 과감하게 경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유기업 뭐 또 사기업 막론하고 근로자들의 의욕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북한의 현실을 놓고 얘기한다면요.
네네.
지금 장마당 또 혹은 개인이 이제 만들어내는 제품이 예, 뭐 국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유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점점 개인기업의 물건들이 국유기업보다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경제 여건이 국유 기업 이제 개혁에 아주 유리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개혁 전략 측면 두 번째 측면이죠.
네네.
여기서 이제 옛남의 국유 기업 개혁의 성공 요인을 좀 짚어보죠.
예, 개혁 전략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국유 기업 개혁을 다른 개혁 조치와 동시에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옛남은 그 가격 자유화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또는 금융개혁, 무역 자유화개혁 이런 이른바 시장경제 개혁 조치들을 국유기업개혁과 거의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시장경제 환경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졌고요. 국유기업의 이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뭐 인센티브라든가 자주적 경영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소련 및 동유럽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 개혁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그런 미약한 조건에서 이제 국유기업 개혁이 시행되다 보니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꽤 긴 시간이 필요했죠.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의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이 전략 측면에서요, 이 국유기업 개혁이 이제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봅니까?
예, 중국이나 옛남은 그 당시 기득권층인 국유기업 부분의 이익을 이제 보호하면서 비교적 점진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제 제어 개혁을 추진한 셈이죠. 그러나 반대로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대 체제가 붕괴된 직후 아주 급격하게 국유기업의 사유화 조치를 실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국유기업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라든가 경제생활이 이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불행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을 할 때에는 개혁의 속도도 이제 중요한데요. 인민들이 개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개혁의 후유증은 또는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소련과 동유럽은 너무 급진적으로 이제 국유기업 개혁을 실시했고 그 반대로 중국과 베트남은 아주 점진적으로 개혁을 실시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이 구소련과 동유럽이 급진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국유기업의 부패와 부실이 너무 커서 이 가능한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이 중국과 베트남의 국유기업도 같은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사정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했던 것인지
예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뭐 중국이나 베트남도 국유 기업의 문제점은 뭐 구소련 못지않게 심각했을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 시급한 개혁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꺼번에 개혁하지 않고 유연하게 속도를 조절했다는 것이 일단 크게 구소련과 좀 달랐던 점.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전략적 측면에서 이제 우위에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이나 개혁도 개혁의 속도는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소련에 비해서는 빨랐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 3년에서 5년 내에 빠르게 개혁을 추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소련과 유리했던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점은 국유 부분의 비중,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유 부분의 비중이 소련이나 아니 베트남이나 그 중국은 소련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저항이 있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개혁 개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역으로 베트남과 중국 개혁 개방에는 특히 이제 국유 기업 개혁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개혁의 성과나 이 과정의 차이를 보이는 데는 뭐, 개혁 방식의 차이도 이제 원인이 되겠지만요.
네네.
이 경제적 여건의 차이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경제에서 국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도 이제 국유기업 개혁에는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요. 또 여건 중에서는 이런 차이도 있었어요. 그 중국과 베트남의 국유기업은 그 대외 개방을 할 때 구소련이나 동유럽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사회주의권 내에 무역 그것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구소련이나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권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국유기업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은 전체 사회주의권 무역 그 망 내에서 그 의존도가 비교적 적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뭐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비교적 순조롭게 국유기업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위치입니다. 위치. 중국이나 베트남은 동아시아에 위치를 했는데 당시 동아시아에는 남조선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는 대만, 싱가포르 같은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 개방, 특히 개방을 할 때 이들 나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만든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개혁 개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은 반드시 개혁 초기부터 국유기업을 사유화하지 않더라도 이 점진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국유기업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이제 반대로 이제 조선이 개혁 개방을 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 시기 더 적절할까요? 아니면 구소련 시기 적절할까요?
예, 사실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려면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조선의 그 발전 기업소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한다.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막대한 기업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선에서는 그와 같은 개인 기업가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을 성급하게 사유화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베트남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유기업 자체 개혁을 추진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개인 경제가 활성화되고 규모가 큰 개인 기업들이 나타날 때 그때 사유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네네.
뭐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또 중국이나 베트남도
네네.
개혁 개방하겠다는 이제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실 조선의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밑바닥에서는 아주 뭐 시장 경제 유리한 요건이라고 아직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경제적 요건이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제가 볼 건데는 지금 오히려 시장 경제 요건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억지로 지금 겨우 2002년 7월 1일 경제조치도 그렇고.
네네.
이번에도 그렇고. 겨우 따라가면서 겨우 밑에서 되는 거를 승인해 주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 당국이 주동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고 인민들이 장마당에서 먹고 살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자생적 시장 경제가 조선 사회 널리 퍼지고 있고 당국은 그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국유기업 개혁도 성과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거두기 어려운데 이제 아마 어느 순간 북한 당국이 뒤따라가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유기업 개혁을 실시할 경우에요.
네. 예.
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앞에서도 뭐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어느덧 널리 조선사회에 퍼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 국유산업 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난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유 부분의 경제적 비중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 개혁을 시도할 경우에 기업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노동자의 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 기업에 매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혁 조치 때 저항이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개혁에 성공 가능한 그런 여건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대외적 여건인데요. 일단 12대 경제 강국인 남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 1위 2위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조선이 개방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지원할 그럴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웬남의 이제 국유 기업 개혁이 구소련의 개혁과 어떻게 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국유 기업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호 방송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